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성령 충만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실수도 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실수할 때, 실패할 때, 그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성령의 임재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순발력 있게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지만은 다윗도 참으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실수가 있을 때에 참 깨닫고 돌이키고 빠르게 순종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영성 시리즈 두 번째로 이제 깨닫고 돌이키고 돌이켜 빠르게 순종하기인데요. 부재가 있습니다. 부재. 부재란 말은 뭐냐면은 그 제목 뒤에 또 다른 가로 열고 제목. 이건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인데 그러나 오늘 제목은 깨닫고 돌이켜 빠르게 순종하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은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사무엘하 1장부터 천천히 읽어와야만이, 내용을 정리해야만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쫓아서 따라다녔던 지배였던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그 아들과 함께 죽게 됐죠. 그런데 아말렉 이 청년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는데 거짓 보고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초지종 자꾸 물으면서 거기에 이제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능적 그 감정을 초월하고 넘어서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가 조가를 이제 지어서 부르면서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참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무엘하 2장을 보게 되면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갈 때도 물론 기도하고 응답받고 헤브론으로 갔는데 거기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왕, 이 두 번째 왕이, 첫 번째는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은 이제 다윗이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아들 그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결국은 두 왕이 존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죠. 아주 복잡했습니다. 남쪽 헤브론에서는 누가 왕입니까? 다윗이 왕이고, 북쪽 그 마하나임에는 누가 왕이냐면은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런 이제 형국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상찮은 그런 이 과도기 상태가 되었죠. 짐작하시겠지만은 권력이라는 것은 세력을 모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세력을 모으려다고 하면 보면은 내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일이 오늘 우리 고집사님 태국에 대해서 성겨보고 했는데 뭐 캄보디아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얽혀매인 어떤 그런 때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두 왕의 수하에 있던 장군들이 있었는데 그 장군들의 위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만저만 아니었죠. 그야말로 배신에다가 음모에다가 권모술수에다가 권력 다툼으로 2년이 이제 그렇게 지나가게 되는데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 왕으로 북쪽에 있을 때 그 휘하에 군대 장관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야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나칠 정도로 아주 그야말로 위세를 부렸습니다. 그 이스보셋 왕을 업신여기고 그 왕을 자꾸만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이 야브넬이 사울의 첩 그 리스바를 데리다가 간통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은 이스보셋이 알았습니다. 그 책망하니까 오히려 막 그냥 왕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약속 빠르게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투항을 하는데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나라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브넬의 그 투항을 기쁘게 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는 큰 어떤 군대 장관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섬기던 군대 장관 요압이 있는데 이 요압이 아브넬과 전투해서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던 일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알고 난 뒤에 기분이 상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투항했던 아브넬을 살짝 불러냈습니다. 조용히 불러내서 이야기 좀 하자고 밖에. 그래서 끌고 나갔어요. 거기서 찔러 죽였습니다. 요압은 그 보기에는 동생을 죽인 야브넬에게 원수를 갚는다고 이렇게 복수를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는 그게 아니고 자신과의 권력을 다툴 수 있는 정적을 그 자리에서 제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야브넬은 자기가 갈 길을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그거와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은 이스보셋 왕을 이용해서 자기가 권세를 누리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약삭빠르게 다윗 왕을 이용해서 자기가 권세를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복잡한 상황 속에 그래도 민심이 이제 다윗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그 마하나임의 그 이스보셋 왕 주변에 있었던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살해합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목을 베어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 말은 또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 왕을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고 무언가 한 자리를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의 행위가 악한 것을 알고 곧바로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자기의 피로를 채우려고 자기 왕을 죽였는데 결국은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윗은 민심을 크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지파가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지파도 모이고.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줄 것을 다윗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두 가지를 이제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겉으로는 정중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속으로는 왕으로 우리가 당신을 세웠지만은 무소불위하게 함부로 경거망동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는 그 의미심장한 부탁을 이제 그들이 한 것입니다. 다시 또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당신이 왕이 되었다 하지만은 제왕적인 권위를 가지고 막 그냥 아나무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30살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그때부터 당시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지금의 예루살렘 거기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을 빼앗아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윗의 성이라 이렇게 정합니다. 사무엘 5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당시만 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이 되셔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지경이니까 그 다윗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위협을 느꼈는데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뭘 보내느냐 하면은 외교 관계 좋게 하려고 많은 백향목과 그다음에 목수와 그다음에 석수를 보내서 궁궐을 짓는 일을 이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정권 보호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이제 여인들과 이제 첩을 얻게 되어지고 아이들도 많이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수와 같은 블레셋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승리했습니다. 참으로 이제 명실공히 이스라엘에서 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다윗이 이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사무엘하 6장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6장의 내용을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의 행동에 뭔가 큰 심상찮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대외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니까 다윗은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내적인 어떤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생각을 하다가 딱 떠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다윗은 자기 거처에 있던 다윗 산성으로 이제 그 궤를 옮기고자 한 것이죠. 다윗의 생각은 아주 다분히 육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언약궤를 보유하고 사유화해서 온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를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도 않고 3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동원해서 언약궤를 가지러 갔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1절에서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모집하여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70인역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그런 성경인데 거기에는 3만이 아니고 7만 명이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를 다윗이 이제 다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바알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궤는 바로 뭐냐면 그룹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습니다. 3절에 볼까요? 그래서 이제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건 가만히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 1장부터 계속해서 읽어오면요 다윗의 경솔함이 여기 나옵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백성들에게 과대 광고하듯이 백성의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첫째는 엄청난 군대를 동원했고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특별한 연출을 지금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든지 이제는 왕에 대하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왕의 출신이나 과거의 경력 이런 거 문제 삼지 아니하도록 왕의 정통성을 유지하려고 다윗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꺼내서라는 말은 아직 아주 경망스럽게 탈취한 것, 빼앗아 그냥 끌고 사정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태도는, 다윗의 동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건 무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수레를 싣고 나왔습니다. 물론 다윗은 분명히 궤를 메고 나와야 된다는 사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을 쫙 도열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수레에다 딱 싣고 그 다음에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수레를 몰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냥 그야말로 온갖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연주하면서 행진하듯이 그냥 다윗성을 향하여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압도적인 행렬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 수 없는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일들을 지금 다윗이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소가 날뛰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길한 징조임에는 분명합니다. 소가 그냥 확 날뛰는 바람에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그걸 잡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우사는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궤에 대한 말씀은 사무엘상 6장에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게 패하니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쟁은 바로 이길 것이다 생각하고 가지고 나갔는데 오히려 궤는 빼앗겼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 이런 데다가 막 그냥 하나님 궤를 놨는데, 어이, 그 다음날만 가면 어떻게 해요? 목이 부러지고 막 이런 현상이 나고, 그 다음에 여러 나중에 재앙이 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 궤를 이스라엘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암소 두 마리가 끄는 그런 일들을 끌게 했는데 전나는 암소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베세마세 사건이죠. 그때에 그렇게 해서 궤를 옮겨올 때는 암소 두 마리가 뒤를 쳐다보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바로 곧장에 어떻게 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은 소가 날뛰기 시작했어요. 왜 소가 날뛰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후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소가 그냥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봤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의 나귀가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를 보고 피하여서 그야말로 어리석은 그 발람을 그냥 갑자기 벽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든 이제 소가 날뛰니까 술에 실려있던 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한순간에 그냥 모든 음악이 중단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났을까요? 표준 세번역을 보면은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화가 났다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왜 화가 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궤를 옮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다윗성으로 그 궤를 탈취하듯이 꺼내서 그냥 3만 명이라는 병사를 앞에 세우고 그냥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고 결국은 소가 격동해서 그 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에 궤를 만진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한 다윗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화냈다는 그런 그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어요? 자기 계획이 무산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영성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용해서 자기의 야심,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했는데 제동이 딱 걸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었던 다윗은 그 상태를 깨달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또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궤를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궤를 실어 가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일을 중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렇게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실수가 뭘까요? 다윗의 실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할 때 여차 없이 넘어졌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졌습니다. 그게 바세바 사건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왕의 갑질 때문에 나라나 공동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윗은 한순간에 그의 권위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내려앉게 됐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한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이 딱 여기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섬길 대상이고 순종할 대상이지 이용하거나 사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만방에 알리고 내 말 들어야 너희들 산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끄집어내서 탈취하듯이 끌고 가다가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섬길 대상이지만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사람을 사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니까 다윗에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았습니다. 탈취를 당한 듯이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안 돼! 너 멈춰! 이렇게 한 것이 바로 베레사 우사의 사건입니다. 괜히 다윗 때문에 우사가 죽은 거예요. 결국은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그런 후에 3개월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전해줬는데 오벳 에돔의 두었던 그 괴로 인하여서 그 집안이 다 복을 받았다.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용하고 사용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괴를 모신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죠. 그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사를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들만이 입을 수 있는 에봇만 걸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왕이라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채통을 완전히 그야말로 내려놓고 춤을 췄습니다. 누가 봐도 왕 같지 않았습니다. 수레가 아니라 괴를 메어서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괴를 맨 사람이 여섯 걸음을 옮길 때마다 행렬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의식하고 백성들 하나도 의식하지 않냐고 거기서 에봇을 입고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은 나팔을 불고 절거하고 환호한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괴를 자신의 성에 안치하고 번제와 화목 제목을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낮아졌습니다. 겸손해진 거죠. 언약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왕복을 벗었습니다. 왕관을 벗었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세가 됐습니다. 다윗은 베레사 우사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 다윗은 그때의 그 상황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가 여호와의 산에 설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들아 들으라 하면서 여호와의 전을 여호와의 궤를 그의 도성으로 그의 산성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재의 반대가 부재잖아요. 그런데 부재가 임재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실수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추락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베레사 우사의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대부분 우리 자신은 우리를 높입니다. 교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존중이 사라져버립니다. 실수합니다. 그때 베레사 우사의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정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위험한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일에 실패하고 나면은 결국은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괴 그 자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선 사람이 경외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학만능주의 시대를 삽니다. 지식 만능주의, 돈이면 다라고 할 수 있는 황금 만능주의, 성공 지상주의 문화에 우리는 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과 풍요로움과 명성과 심지어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유혹도 뿌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사정도 없이 깨뜨려야 합니다. 겸손이 더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이것이 기도 응답이다 생각하고 뭔가를 이루었으면 그때부터 더 낮추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그때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속히 깨닫고 속히 돌이키고 빠르게 순종하는 그 다윗처럼 낮아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은 한 시대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하면 거룩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주신 음성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되새김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깊이 있는 말씀 묵상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순발력이, 영적인 순발력이 유지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성을 계속 유지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